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로 모시는데, 자, 우리가 7장 앞부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이성에서 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죠. 특별히 외세로부터 망하는 교회, 외세로부터 망하는 그런 개인보다도 내적인 죄악으로부터 망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에서 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쫓아서 사람들을 골라내게 되는데, 이 골라내는 과정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교회에서도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라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19절로 21절을 좀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간이 범죄한 그 단계를 잘 유의해 보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그는 보았고 탐을 내었고 취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편에서 주는 교훈과 참으로 같아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죄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을 트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육신의 죄가 이르는 단계입니다. 험담이라든가 비판, 질투, 시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죄입니다. 이것들은 분쟁과 싸움을 빚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은 곧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비판은 여러분 자신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비평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자신을 낮게 보이려는 시도 아니겠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육신의 죄악을 보고 탐내고 취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육신을 정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인데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육신까지 정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그건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 1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소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경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아간처럼 모든 사실을 직고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내가 그것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물론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면 그렇게 우리가 뭐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도 하나님 용서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라면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는 진정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백을 하지 않는 그 기도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자백하기까지는 여러분의 생활에서 기쁨도 능력도 어떠한 승리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참 여러분이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위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서 강조하고 있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무디는 이러한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체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불평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 비로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지게 되는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들 살펴보았고요. 아간이 어떻게 처형되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 패배의 원인이 바로 진영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깥에서 무엇보다도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죄의 처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8장입니다. 8장 1절로 가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아이성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을 돌아보고 계시겠다,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성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육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8장 2절로 가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포로나 전리품을 취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 무슨 의미가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리고는 성병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병균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그러므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뒤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 작전이 하나님의 의엔 계획대로 탁탁 들어맞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성은 쉽게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이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위대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수들과 그들의 심을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된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도 그렇고 배우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의 패배에 대한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패배의 원인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3,000명이면 아이를 정복하기에 아주 그냥 충분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쉽게 정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육체를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 로마서 7장 24절에서 부르짖었던 그 단계로 언제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고 억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냔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느니 여러분은 차라리 향수 한 병을 뒤뜰로 가져다가 퇴비더미에 부으면서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올라가서 놓을 수 있는 모래덩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즉 육체를 완전히 이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또 죄악된 본성을 알고 있는 한 이러한 일들은 바로잡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처리해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고 옛 본성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요. 죄의 삭시 지불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정죄를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패배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는 아이성처럼 우리를 패배시킬 겁니다. 8장 30절로 32절을 보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한 단을 쌓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저주와 축복의 글을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류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 율법 전체를 낭독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들은 율법의 일부만을 읽지 아니하고 율법 전체를 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그 땅이 법이 되어야 했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게 되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서 9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유원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지하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서울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